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항상 어떤 성경을 보려고 하든지 그 성경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본문을 여러분 읽어가다가도 어떤 부분에서 좀 막힌다면 다른 것을 세밀히 살피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 본서의 기록 목적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 이 흐름을 중심으로 잘 고민해 보면 보다 더 본문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해석과 그런 묵상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계속되는 이 열왕기서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살피지만 그렇다고 뭐 한 구절 한 구절 단락단락을 다 나누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들이나 또는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가는 주체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직접 읽어가고 한 장 한 장 살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막힘이 없도록 제가 돕는 것이고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가고 해석감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한 장도 빠지지 말고 차분히 이 흐름을 따라 살펴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열왕기서의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제 1장에서 11장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12장에서 22장 분열왕국 초기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전체는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결국 분열왕국 그리고 파멸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 아주 잠깐 그렇게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또 오늘부터 살피는 솔로몬의 경우 통치 기간이 각각 40년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통일 왕정 시대는 120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초기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지고 그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소식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죠.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뭐 이불을 덮어도 따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종들이 그래서 그러면 왕을 좀 따뜻하게 할 만한 어떤 사람을 좀 구하자 이래가지고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이 여자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왕을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첩 뭐 시종 아니 첩이나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이 여인과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길을 따라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에 온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30세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리고 37세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총 통치 기간한테 40년을 했으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거의 70세는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다윗의 젊은 날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도 고생이 심해서 병이 뭐 일찍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다윗은 초기에는 뭐 외부로 뭐 아무튼 왕명 생활에 뭐 숱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온갖 풍파를 겪었었고 말년에는 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제 집안에 불화들이 생기고 반란, 살인, 음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뭐 어찌됐든 그냥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을 여러분 좀 유의깊게 잘 보면 현재 다윗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늙어서 추우니까 젊은 여자를 구해내라 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밑에서 있는 시종들 신하들이 그 말하자면 그 다윗의 주변을 돕고 있는 리더들이 그 추워하고 힘들어하는 왕을 위해 따뜻한 방을 뭐 만든다든가 뭐 좋은 이불을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왕의 수종, 그러니까 말이 수종을 드는 거지. 말 그대로 다윗이 늙은 나이에 그냥 좀 젊고 싱싱한, 뭐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젊고 생생한 그런 어떤 그 여자들을 그냥 데리고, 어떻게 보면 데리고 놀아라 이런 거죠. 그런 후궁을 이제 들여놓으러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시종들이든 부하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서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굉장히 애썼을 건데, 그런 나라를 책임지고 함께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조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감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회에 벌어지는 풍토와 이 전체 그 이 리더들, 이 이끄는 사람들이 그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회가 어떤 분위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집중하는 가치들이 다르다 보니 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수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자,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자신이 젊어서 그렇게 이제 욕종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그 아주 실수를 경험했잖아요. 여자 때문에 결국 실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굳이 이제 4절에 그 다윗이 잠자리는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그가 그런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정말 철저히 회개했고 바르게 돌아섰었죠. 그게 이제 증거가 시편 51편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참회의 시라고 나오는데 거기 설명을 보면 바로 이런 죄, 바세바를 범하고 난 죄를 짓고 나단에게 지적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참회와 용서를 철저히 구하는 처절한 회개를 하고 나서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런 사실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약해서 죄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다시는 이 다윗처럼 그런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닮을 만한 참 신앙의 멋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릴 만큼 정말 그런 인물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늙어서 이제 정치 현장에 직접 나서지 못할 정도가 된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그쯤 되면 다윗이 이제 빨리 이제 권좌를 물려야죠. 그리고 후계자를 확정지어서 다음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때를 놓치고 이제 미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뭐 스스로 뭐 자기는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뭐 옆에 있는 신하들이나 뭐 자녀들이 봐도 이제 더 이상 다윗이 그 정치 현장에서 왕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일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또 착각을 하죠. 1장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핫깃은 다윗의 한 여자 중에 한, 부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가 어찌 그랬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남은 아히노함이라는 여자가 낳았던 암몬이었는데, 이 암몬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리고 책임지도 않고 그러다가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도 그냥 그러다가 반역까지 막 도모하다가 결국 압살롬도 죽었고,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은 그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됐던 여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낳았던 길르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의 출생의 뭐 소식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길르압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길르압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도 언급이 돼 있는데, 암몬과 살롬이 죽은 후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남 행세를 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사실은 길르압이 둘째 아들이었는데도 아마도 길르압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셋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길르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암논, 압살롬 그리고 길르압 다 없으니까 그다음 5절에서 말씀하듯 다윗의 이제 넷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아내 학깃의 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장남으로서 스스로가 이제 이 나라의 왕권은 자기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그냥 그런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국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그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여자였고 하나는 이 자녀 교육 부재라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압살롬 사건 때도 살폈던 것처럼 그 암논의 실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덮어준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 실수를 덮어주고 도전할 기회를 다시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과 그 욕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하고 바른 조치와 그런 어떤 교훈이 대가가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첫 아들 암논이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걸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행동이 형제들끼리의 살인극으로 벌어지게 됐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역하는 일까지 이제 그렇게 겪었어요. 근데 6절에서도 보니까 다윗은 다른 아들을 이었던 아도니아에게도 어떤 교육이 없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부터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1장 5절. 그때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했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이것이 얼핏 보면 그냥 부모가 참 자녀를 이렇게 여유롭게 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라는 게 어때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실수를 절제해가며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또 교육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욕심 있고 자기 뭐 이기적이잖아요. 애기들은. 근데 그거를 교육하고 이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한 번도 다윗이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결국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교육이 없었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또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뭐 어쩌면 아도니아의 잘못이라기보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조심시키고 바르게 준비되도록 가르치지 않은 다윗이 만든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하고 다녀도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걸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뭐 아버지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절차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궁에 또다시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아예 그냥 일을 벌였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쪽으로 몰고 이래가지고서 막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해가면서 사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일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반역자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왕이 된 건 솔로몬이니 솔로몬이 두려워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제단뿔을 잡고 이제 살려달라. 그래서 어쨌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제단뿔이라는 건 이 번제단의 그 내 모퉁이에 튀어나온 그 돌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짐승을 매기도 하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뭐 피도 바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이라는 건 보통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단의 뿔 이러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약자와 억울한 자와 및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런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런 어떤 그 이 불안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았던 거예요. 자, 근데 이처럼 제단 뿔을 도피처로 삼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실치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 단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왜 우연한 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런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그 도피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연물려서 맞물려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 성소의 제단이라는 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의 피신처로 인정을 하는 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후 모세율법은 이러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로서 도피성 규례를 그래서 만든 거고, 그 규례는 이제 가나안 땅 정착 후에 계속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때 이후에 성소의 제단은 도피성과 아울러 범죄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호소하고 바란 어떤 피신처 같은, 신문고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설레발 치면서 반역을 본의 아니게 일으키게 된 이 아도니아가, 물론 아도니아도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만들고 이런 잘못이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아도니아가 일은 이렇게 벌어졌으니 결국 자기는 반역자가 된 거고, 그러니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번제단 뿔을 잡고 그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한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6절을 근거로 볼 때 사실 다윗이 먼저 이런 수순을 좀 잘 밟았으면, 왕을 선택하는 수순을 잘 밟았으면 혼란한 일들이 없었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자녀 교육,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이거는요, 그냥 묵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만이 아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 부모들의 참 중요한 숙제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과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성경의 가치들을 교육한다라는 거는 정말 시간도 만만치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뭐 학교를 보내니 우리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식은 잘 배워오는데 성품이나 삶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또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른 자녀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사명인데, 그리고 또 사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만든 이게 어떤 이 나라, 이 온 세계가 존재하는 법칙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바르게 자라야 그래야 또 다음 세대를 만들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일인데, 근데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각 가정에서나 또 교회도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엇보다 이 말씀의 바른 가치를 따라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그 길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함께 모아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부모일 수도 있을 건데, 자녀로서 볼 때 부모님의 그 바른 성경적 가치 교육에 좀 성실하게 내가 훈련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교육에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무관심한 삶을 사는지, 또 부모라면 비록 자녀들이 사춘기에 또 이미 성장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말씀의 가치대로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녀 교육이 쉽지 않기에 거의 포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좀 방치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도 또 자녀로서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늘 부족하고 모자란 분이 많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부족하고 스스로 실수하며 많은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파수꾼의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신 내 자녀이기에,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기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의 최고의 사명이고 하나님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모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부모가 먼저 자신의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바르게 교육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전달됐고 전해지도록 훈련이 됐다라는 훈련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다라는 게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부모 또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부모들로부터 바르고 온전하게 배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바르고 온전하게 부모님의 가르침에 성실하지 못하고 또한 부모로서도 정말 가르치기 힘든 것으로 인해 자녀들 끝까지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방치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바르고 온전히 귀 기울여 배우고 부모라면 비록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청지기여 파수꾼으로 세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통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늙은 다윗에게 세상이 하는 것처럼 젊은 여자를 붙여주는 그런 식의 세상 흉내를 내던 다윗의 신하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잊지 않고 바르게 행동해가는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